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아멘.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에서의 가장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이제 최대 인터넷 쇼핑, 몰이라고 할까요? 알리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 그 최대 쇼핑몰이 있대요. 네, 여기 회장이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마윈, 마원인가? 마윈. 아무튼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35인데, 이제 상장해서 그 지금 중국 1위 부자, 재산이 26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35살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살인데도 가난하다면 그거는 당신이 야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거다. 집안 환경이 어렵고 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 이런 환경 때문에 네가 가난한 게 아니라 네가 야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좀 이슈가 돼서 한참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35이거든요. 35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참 넓잖아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세상은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인생을 이제 살은 선배들, 특별히 이제 인생을 성공했거나 자기 어떤 자리가 잘 다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소스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 역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35살 된 이 마윈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창업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회사를 내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알리바바를 세워서 어쨌거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죠. 아마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35살에 중국 최고의 부호가 돼서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은 이제 제 나이 35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아 좀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나 나의 환경, 나의 모습을 보면 두렵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뭔가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5살인 이 마인과 저를 비교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기준으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제 어둡습니다, 앞날이. 어둡죠. 두렵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가 밤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1시에서 한 3시쯤 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아주 이 한밤중에 제자들이 왜 아직도 바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라고 해서 먼저 건너갔잖아요. 왜 새벽 1시까지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엄청나게 거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경 자체가 지금 풍랑, 바람이 너무 세서 파도가 너무 일어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파도가 심하게 일고 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제대로 나갈 수 없는, 밤은 지금 가장 한밤인 새벽 1시에서 3시.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이 많았잖아요. 뱃사람이 많았으니까 나름, 그래도 이 상황 안에서 나름 제대로 대처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뱃사람이니까 이런 풍랑을 여러 번 만났을 거고, 바람이 일었을 때, 파도가 일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렵게 했던 게 바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바로 유령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바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바다에 있으면 이런 어떤 환영, 이런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듣는 얘기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한밤에 바다에 나가 있으면 맨정신인 사람도 그냥 헛것을 볼수 있는, 왜냐면 달빛에 비친 것만 봐도 유령을,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나름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었지만, 이 뱃사람들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게 나타납니다. 바로 유령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 유령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워서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가, 막 공포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이제 귀신이 나타난 거니까 막 혼비백산 하면서 가뜩이나 상황도 어려운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 즉시. 그러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 야, 나를 몰라봐? 왜 너희 그러고 있어? 막 그러고 막 니들 언제 나 알아보나 볼까? 막 이렇게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소리치면 난리 치니까 즉시. 즉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일어나면서 바로, 뭐, 쉼 없이 그냥 반응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두려움에 떨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즉시 안심해라,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방치하시거나, 너 계속 언제 나 쳐다보나 보자, 이렇게 막 뒷짐지고 계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으로 오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착각했습니까? 유령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아는 게 되게 코미디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아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 문제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방치하실 거예요. 때론 내가 잘못한 것을 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신다라고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 뭐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나다! 나야! 니들이 따르는 나 예수야 라고 즉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즉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때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뭐 할 수 있을까요? 금방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유령인 줄 착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으로부터는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확인하자마자 자기도 걸어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걸어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잘 걸어가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딱 가니까 걸어갔어요. 몇 발짝 걸어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 위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 즉시 어떡합니까?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난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 상황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캐치할 줄 아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치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믿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다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우리의 온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반응할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엄청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이 결코 쉽고 간단하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택하며 간다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는 결코 쉽고 간단하고 그냥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선택한 일이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잖아요. 그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걸 선택할 수조차 없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뭘로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게 있으세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어도요,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일이 아주 쉽게 잘 풀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언제든지 빠져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때만이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빠졌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예수께서 뭐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즉시 붙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문제가 생겨서 의심함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부터, 선택으로부터, 해야 될 일로부터 무너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했어도 예수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했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이 생겨서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을 거야. 예수님 그것 가운데 방치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 상황을 가운데 방치해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해서 오는 두려움이든,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에서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서서 막, 왜냐면 말에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지금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 낮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한밤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의심해서 빠졌다 해도.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막 다른 것 기웃거리면서 발버둥 치기 전에 그 즉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받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해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5분 대개조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게 돌고 돌아서 만신창이 될 대로 만신창이 돼서 그때 가서 예수님께 도움받지 마세요. 즉,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돕고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런 그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냐? 예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을 너무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니 아들마다 채찍질하신 이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우리를 혼내십니다. 잘못했을 때. 믿음을 놓친 것 우리를 혼내시죠. 하지만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우리를 막 미워하시고 우리를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혼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혼날 게 무서워서 잘못한 거 같이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혼날 게 무서워서 있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고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야 잘못했던 것에 대해 가르치고 혼내겠지만 빨리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론 내 환경이나 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마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모아야 됩니까? 받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린 뭐 합니까? 즉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도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막 열심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